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부활 생명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점이 사실 한둘은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많죠. 그러나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복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복음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면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입니다. To have eternal life. 영생 얻는다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생 얻는다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세요? 현실적으로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현실적인 축복은 사실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물질 축복의 큰 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건강, 그리고 행복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들릴 때에도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이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다 하니까 메시지도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거, 가장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필요하다 여기는 거,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행복합니다, 이제 이런 메시지로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쪽으로만 자꾸 강조가 되기가 쉬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들은 평소에 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필요를 평소엔 거의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 몸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한에 있어서 사람들은 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열심히 건강하게 밥 먹고 살 때에는 죽음을 떠올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영생이라고 했을 때 이게 잘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메시지가 현실감 있게 와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기검진을 하는 가운데서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든지,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심하게 뭐 6개월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아주 심각하죠. 혹은 나이 들어서 쇠약해진다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마치 병자들이 의사를 찾고 병원을 찾아 약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홀연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느끼게 되면 죽음보다 더 큰 공포가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죽음을 맞닥뜨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잊고 살잖아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사는데 인간의 운명은 결국 생로병사와 언젠가 죽음을 만나게 된다고요. 근데 죽음을 만나야 인생을 바로 살게 되더라고요. 정직하게 살게 되고 진실하게 살게 되고, 그리고 그때서야 말해 삶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고요. 하여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깡패들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위협할 때도 한번 죽어볼래? 이렇게 위협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무릎 꿇고 싹싹 들면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요. 인간에게 죽음보다도 더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다 겪게 됩니다. 가난, 질병, 장애, 재난, 인간관계 어려움 등등 견디기 힘든 고난들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은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 가운데 최고입니다. 가난해도 다시 일어날 희망 가질 수 있잖아요. 질병이나 장애도 어느 정도 극복하고 뭐 지팡이 짚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말하자면 이렇게 강아지 해가지고 이렇게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인간관계로 겪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기도 해요. 그러나 죽음은 그게 아닙니다. 끝입니다. The end. 완전한 절망, 완전한 이별, 완전한 슬픔, no more chance. 죽음 앞에 또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어둠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었을 때, 이때 충격은 대단하지요. 죽음의 파괴력은 배가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줄초상이 날 수도 있어요. 1987년 10월에 전북 익산에서, 전라북도 익산에서 택시 운전을 하던 20살 청년이 교통사고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야유회를 다녀오다가 커브길에서 가들레일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숨졌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을 갑작스럽게 잃어버린 엄마, 갑작스런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어머니는 완전히 패닉이 됐죠. 그래서 절망과 슬픔에 폭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 아들에게 내가 좀 더 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잘해주지 못했다는 어떤 죄책감까지 겹치게 되면서 아들이 죽은 지 두 달 후에 이제 농약을 마시고 어머니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됐죠. 이게 실화입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그 아버지는 또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아버지는 어느 한순간에 아들과 자기 아내가 다 사라진 겁니다. 또 이게 또 슬픔에 빠져서 방황하다가 또 사기를 당하셔서 재산의 거의 전부를 잃게 됩니다. 그 후에 그 죽은 청년의 큰 누나까지 병으로 죽어서 참으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줄초상. 죽음의 파괴력은 사실 상상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런 죽음의 자리였다는 거. 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 사실 이 죽음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형제처럼 가까이 지냈던 사랑하는 청년 나사로가 죽은 거거든요. 젊은 나이에 갑자기 병으로 마치 가드레일을 맞고서 그 자리에 숨진 것처럼 갑자기 죽었어요. 젊은 청년이 며칠 사이에 그것도 갑자기 나사로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친지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애통할 때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장례식장에 나타나셨던 거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조금 늦게 오셨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무려 나흘이 지났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저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고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미리만 만나주었으면 병든 나사로가 살았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살려줄 수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무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없었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이 구절에 담겨 있어요. 그것은 부활이요 또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은 이 땅에 거의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여 유일한 창조주 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가르침은 어찌 보면요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가끔씩 저는 이제 뭐 불교의 가르침도 보고 이슬람도 가끔씩 이렇게 눈치 이렇게 보고 하는데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내가 그래서 막 진리는 하나다라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경배하는 신을 잘 믿고 착하게 살라. 그 내용이 뭐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이상한 사교 집단들도 많지만 보통 세계 4대 종교쯤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선한 어떤 성품을 이렇게 진작시키는, 고무하는,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좋은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슬람, 불교, 힌두교 그리고 기독교는 모두 진리를 추구하고 착한 삶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잘 들어보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와닿는 내용들이 있어요. 배울 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이요 생명.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과 그러니까 빛과 어둠처럼 나뉘어집니다. 홍해 갈라지듯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신앙밖에 없는 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단어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안에 있어요.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공창이 있으라, 일월 성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개가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The owner of life. 생명의 주인이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the life. 생명의 주인. 생사 화복의 주관자요 인류 역사의 주인. 바로 이 점이 세상 모든 잡신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요. 어떤 세상 다한 여러 신들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창조주의 권능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요. 애굽에는 수많은 이제 잡다한 신들이 있었죠. 애굽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태양신 라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우상들이 있었죠. 쥐 형상, 개구리, 이파리, 송아지 형상에 별별 우상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많이 섬겼었거든요. 또한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 소위 무당들 있었죠. 심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도 놀라운 기적들을 몇 가지는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졌을 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다든지, 혹은 물이 피가 되게 한다든지, 어떤 속임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흉내를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오게 한다든지 몇 가지는 보여줄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티끌이 날려서 이가 되게 한다든지 온 땅에 파리가 들끓게 한다든지 하늘에서 불같은 천둥 번개 우박이 떨어지고 태양이 가려지는 그 이상의 재앙들은 태양이 가려지는 건 태양신 라를 심판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흉내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이죠.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째 아들을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첫째 아들을 순식간에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이는 재앙은 다른 잡신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뭐 좋은 얘기는 다 해요. 불교에도. 그러나 생명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도 흉내를 못했다고요. 이게 생명의 주인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모든 첫째 아들을 한 번에 죽이는 재앙. 아, 어떤 신도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알라, 석가, 힌두교 어떤 신들도 한 번에 애굽 전역의 첫째 아들만 골라서 한꺼번에 죽음을 선언하지 못합니다. 그건 오직 생명의 주인,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오직 창조주 전능자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신들이 있지만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누가 참신인가를 아는 방법은 단어, 이 딱 한 단어에 있어요. 그것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생명을 줄 수 있는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가? 생명을 줄 수 있는가? 이 생명에 있는 겁니다. 생명에. 죽고 사는 권세를 누가 주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신약 성경 복음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분이 누구인지 나타납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며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얘기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 그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Resurrection and life. 죽어도 살게 하는 권능, 그리고 살아서 믿은 자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부활 생명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석가도 모하메트도 그리고 어떤 그 힌두의 정령들도 결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은요, 그 모든 권세를, 죽음이 모든 권세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으시는지 죽음이라는 신은 항상 여러분 역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 힘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여 감사한다. 우리는 늘 승리한다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은혜와 축복. 예수 안에서 죽음은 우리 인생을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너 죽어볼래?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죽어도 사니까.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죽음에서 승리하여 죽어도 부활하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이요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요치입니다. 왜 예수 믿느냐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전까지는 다 흉내낸다니까요. 비슷비슷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죽어도 따라올 수 없는 부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부분, 모방이 안 되는 거, 그것이 생명인 겁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모방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요. Uniqueness.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이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아직 멀쩡히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평상시에는 마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분명히 죽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부활 승리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왜 합당한 영광을 하나 앞에 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하루살이 같은 인생인데요.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친구가 돼서 어느 날 친구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놀았다고 하죠. 메뚜기가 볼 때 하루살이의 열정은 참으로 놀라웠어요. 옆에서 지켜볼 때 하루살이의 열정. 하루의 마지막 순간까지 희미한 가로수 등불 아래서 그냥 하루살이를 뺑뺑 걸면서 정신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날아다니는 거예요. 야, 열정 대단해. 하루살이 열정은요. 그렇게 하루가 지날 때쯤 메뚜기가 좀 지쳐가지고 하루살이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야, 이제 그만하자. 야, 오늘 좀 힘들다. 내일 만나서 놀면 어떨까, 이제. 이게 이렇게 뺑뺑 보면서 하는데 메뚜기가 같이 이렇게 돌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메뚜기가. 그러니까 메뚜기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오늘 그만하자고, 쉬자고. 근데 그 말을 하루살이는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일이 도대체 뭐야? 내일이? 그 말을 하면서 가로등 들불 아래서 그냥 끝까지 놀다가 기운이 지나서 떨어져 죽었어요. 기껏 12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한다면 마치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왜 믿는지 그렇게 얘기해도 몰라들어요. 하루살이에게 내일 주겠다. 이해가 안 돼. 내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지를 이해한다면 그건 자기 인생의 두 배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하루살이에게 아마 100일을 살 수 있게 해준다면 그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하루살이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밖에 못 사니까. 내일이 뭐야? 영원한 생명이 도대체 뭐야? 그리고 120년도 채 못 사는 인생, 하루살이 같이 주어진 삶 동안에 정신없이 뺑뺑 날아다니며 살다 보면 인생이 후딱 다 지나가 버려서 주어진 인생 뒤에 또 다른 삶에 있으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겁니다. 이 땅에서 그냥 땅만 보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만 살다 보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한번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끔씩 그렇게 충격을 줘요. 병원 검진을 했는데 아, 좀 다시 와봐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아, 죽음을 한번 이렇게 만나게 돼요. 내가 혹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 시간을 얻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내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또 축복이고요. 저희 아버님은 원래 예수님을 모르셨어요. 젊은 시절에 신앙심 깊은 아내를 만났고 거의 평생을 전도를 받으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같이 올망졸망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요. 우리 가정 예배드릴 때 그저 최고의 기도 제목은 우리 아버지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 교회 좀 다니게 해달라는 거. 맨날 이 기도였어요. 목표 넘버원. 우리 아버지 제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 아버님은 우리 간절한 소원에 따라서 가끔씩 교회를 나와 주셨지요. 그러니까 가족이 이렇게 원하는데 해서 나와 준 거지 그게 뭐 본인이 나오신 게 아니에요. 진짜 건성이셨죠. 예수 신앙의 깊은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셨어요. 이 땅에서 건강에 바쁘게 사실 때에는 병자에게야 의원이 있을 때 있듯이 복음의 주요 메시지인 부활과 영생의 축복이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그냥 허무한 시간이에요. 이게. 그게 뭐 마음에 와닿아야지. 내가 병자여야지 의원이 필요한데 난 지금 건강하게 열심히 살고 돈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현실감이 없잖아요. 부활 생명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뭐 더 그분들에게 이렇게 어필링하는 메시지는 그저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되고 사업 잘 되고 그리고 복 받는다는 현실적인 메시지 이게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어요. 그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영화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사실 때에는 교회 다니고 따분한 설교를 지루하게 앉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그저 열심히 이 아까운 시간 나가서 조금이라도 일하면 나 돈 버는데 그래서 세상 즐기면서 살기도 바쁜 거거든요. 아, 이 시간에 어디도 좀 다니면서 구경도 좀 하고 남들처럼 운동해서 건강 챙기고 그 건강으로 번 돈 가지고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방향. 그때는 예수 신앙이 도대체 인생에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 이제 모르셨던 거죠. 예수 믿는다고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아까운 시간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닿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다 드디어 사람을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죠. 철인같이 강건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아픈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드디어 때가 와서 철인같이 강건하셨던 저희 아버님도 연세가 드시면서 병약해지셨어요. 그리고 여러 번 수술도 받게 되시고요. 급기야 죽음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지시더라고요. 늘 예수 신앙은 가장 어둘 때 빛이 납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분명해져요.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아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지 왜 우리가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지 호련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멸망치 않고 왜 축복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이쁜 아내와 가족이 아니라 영생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아 죽음 앞에서 저희 아버님의 기도는요 매우 단순해졌고 정확해졌고 아주 유일해지셨어요. 죽음 앞에서 사람은 물질이나 소유나 더 이런 거 안 구하더라고요.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 이런 거 구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일단 죽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나면 죽기 전에는 끝까지 붙잡아요. 뭐 지푸라기 부족한 뭐 무슨 후코이다 뭐 이런 거 먹고 또 뭐 그냥 무슨 산삼번에 끝까지 붙들어요. 그러나 그런데 확실하게 내가 죽는구나,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죽는구나 알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 명예, 인기 이런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딱 하나 남아요. 그건 죽어도 사는 생명인 부활이요 영생입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에 대한 믿음. 그러므로 이 부활절 아침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락하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부활 생명의 축복을 그 믿음으로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내가 확실하게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뭔 줄 아세요? 소유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내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돼요. 태어날 때 적신으로 왔고 갈 때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무명옷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옷 무명옷 하나 걸치고 사실은 예전에 무명옷 입히셨잖아요. 돌아가시는 시신 모실 때. 근데 그것도 결국은 다 관뚜껑 열어보면 다 거기서 썩어가고 있어요. 하나도 가져가는 게 없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나요?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속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헛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 예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 부활의 주님을 선포했고 자신들도 언젠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모든 개신교인들이 유대교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성수하는 까닭은 그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영원히 기억하자, 그것이 주일이에요. 주님의 부활. 예수 신앙의 요체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해서 끝까지 숨어 다니고 막 이렇게 도망 다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맞닥뜨려서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에 이르는 바로 그 길, 영생의 길.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로부터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예표해 주시는 첫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죽은 권세를 이기고 영생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한 사망 권세에 매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 승리케 하시어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한 부활이 첫 열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어서 영생의 축복을 얻음에 늘 감사하며 죽음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복음 부활의 주님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